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새벽별 내 내게 비추시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8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다는 데까지 바쳤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넘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특권에 자기들도 한몫 끼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그가 이미 여러분 사이에서 시작한 이 은혜스러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성과 또 우리에게서 배운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들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과 견주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앞서 돕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여러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바치고 싶어하던 그 열성에 걸맞게 이제는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치고 싶어 바치는 것이면 가진 것에 따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까지 바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쪼들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나중에 그들이 살림이 넉넉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넘치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 달라는 우리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디도에게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내려 합니다. 이 형제는 힘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또한 이 형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에 우리와 같이 갈 형제로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형제들을 돕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낸 것은 이 많은 헌금을 다루면서 아무에게서도 뒷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일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과 함께 형제를 또 한 사람 보냅니다. 우리는 그가 열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어 더더욱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가 뽑아 보내는 대표들로서 그리스도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보낸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결코 헛자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나팔 불어
민수기 제1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르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느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아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겟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을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 소암보다 일곱 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예수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겟 지방에 살고 있고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의 얘기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예수도의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신 사건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상반절에서 20절에 하던 베드로는 그 던져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아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도 가슴 저리게 베드로와 우리를 찾아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예수의 순환받음을 예고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는 길에서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바로 숯불 곁에서 부인했던 요한복음 18장 18절이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숯불 옆에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는 주님의 확인 앞에 고개를 들고 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시몬 베드로처럼 오늘 여기 우리들 또한 유구무언으로 다만 남이 들을까봐 부끄러운 모기소리마냥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독백처럼 속삭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과 자각을 주시고자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와 절망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죽음을 뒤로 한 채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던 그 위대한 약속도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전의 가장 익숙한 방법을 찾아 갈릴리의 그물을 챙겼지만 그 밤에는 피라미 한 마리조차 그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명을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밤에 베드로의 그물과 배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만선이 되었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복음에서는 멀어진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밤의 실패로 인하여 불신으로 인한 좌절과 아픔이 그로 인하여 오는 죄책감이 엄습해 오는 아침, 밝아오는 소망의 아침이 아니라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갈릴리의 그 아침, 피곤과 졸림과 내일 염려해야 하는 가족이 딸리고 함께 먹여 살려야 할 동료들이 더욱 짐스럽게 느껴지는 그 아침에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던 육신으로 구속의 은총을 이루신 후에 그 짐스럽던 육신을 벗은 영광의 몸을 입고 절망과 피곤으로 인해서 손뭉치처럼 지쳐버린 베드로의 일행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완과 방법이 부도나버린 허탈한 그 아침에 주님은 비로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밤에 만선이 되었다면 그 아침의 이 주님의 명령이 먹혀들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없이 세상 일에 만사형통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불신의 사람도 좌절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도 곁가면 망하게 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안되고 좌절될 때는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절망 속에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절망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희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오늘 나를 또한 찾아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실을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도 책망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나 업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 지금까지 방황한 사실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자신 앞에 서 계시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큰소리쳤던 자신의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하여 주님은 한마디도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앞으로 충성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다만 현실의 각오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이전의 모든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해동은 이의 업적도 없고 그저 부끄러운 뿐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업적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것보다도 오늘의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나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그냥 확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의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진정 주님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합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다가 떠나갈 것들이요 두고 갈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15절 중간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견을 가지거나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서로 시샘할 정도로 사랑해도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적어도 누구보다는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라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나 다른 것은 다 접어둡시다. 다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타난 것만 알지만 주님은 감추어진 것까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인지 정말 거룩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인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판단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에 라고 다시 확인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조금 후에 요한을 두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지만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라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충성도 게으름도 내게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사랑의 음성을 다 듣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주님의 얼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